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얼마 뒤에 예수께서 유대 사람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아람말로 베드자다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 그 문은 양의 문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못둘레는 다섯 개의 행각이 둘려 있었다. 여기에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 환자 같은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38년 동안 다리를 못 쓰고 누워 있는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병이 낫기를 바라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네, 선생님. 그렇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도와서 못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곧바로 그의 병이 나았다. 그는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법에 어긋나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예수께서 그곳에 있던 무리 속으로 사라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내게 생길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고 계셨으므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는 바로 오늘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더욱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들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따라 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보여주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 일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아들이 살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더구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할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존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섰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의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어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어나 정죄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나는 나에 대한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밝게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그의 빛을 보고 한동안 기뻐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무게 있는 증언이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수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몸소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두지도 않았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고 생각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걸어서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46장. 이스라엘의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부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자기들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우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중성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서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이의 아들들은 게루선과 고학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르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 이사가르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 이들은 밧다마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딸이 모두 33명이다. 가세 아들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유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르데와 아렐리, 아세르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유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이와 로스와 문민과 훈민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은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살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를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명이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이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 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만나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모습 속에서 벌써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그것이 자연이건 질병이건 귀신이건 사망이건 무반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을 입고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것들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주님께는 이러한 의아심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 단락에서는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7절이죠.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도 그것을 작동하는 것이 만든 사람이 쉬운 것처럼 모든 것을 친히 만드신 분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상태를 28절에서 봅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거처했습니다. 귀신은 언제나 죽은 사람과 관련합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죽음의 주위를 맴돕니다. 심히 사나웠습니다. 아무도 편안히 자신을 지나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의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귀신에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제 몸을 자해합니다.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한 거죠. 옷을 벗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역시 15절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미래는 형벌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오늘 본문 29절이죠. 항상 현실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한 것처럼 마가복음 5장 10절에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형벌만 피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에라도 편안하고자 구했습니다. 당장의 형벌만 피해보겠다는 심사는 귀신과 꼭 같은 자세인 거지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즉,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에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로로 타는 많은 것에 묶여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들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를 봅니다. 주님은 귀신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연결되어지는 내용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수많은 재산의 손해를 입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틀린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는 이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즉, 나의 신앙 수준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겸손이 필요한 거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마귀 사탄의 능력도 주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다시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결과적으로 볼 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두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 그 근동의 불안의 요소가 제거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사람 구원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두려움과 위험의 요소를 제거하셨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34절인데 그 일로 인하여 물질적 손해가 났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물질적 손해를 이유로 늘 생명의 주님을 멀리합니다. 저들은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의 가치가 물질에 있기 때문에 떠나주실 것을 오히려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이죠. 그를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하라고 당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이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이죠.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재산의 손실을 우려하여 우리를 떠나 계셔 줄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기까지만 눈감아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주님을 떠나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분의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따돌림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도 주인이 되시며 명령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 회복된 인생의 의미가 없고 그분이 없이는 언제나 위험의 요소는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짐짓 우리의 주님을 돌려 세워두고 우리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치 못한 행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보내는 대신 그분을 가까이 모셔야 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이죠. 주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분을 의지할 거라는 거지요. 가까이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서든지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서 26장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사야서 50장 10절입니다. 가다라의 주민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복의 주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입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이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지옵소서. 찬송가 446장 3절이죠. 주님을 가까이 모심이 분명 복인 겁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시편 13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자리한 언덕과 같은 산입니다. 마치 서울 한복판에 남산이 있는 것처럼 시온은 예루살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오락을 위해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탄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읽어드린 시편 구절은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수금을 켜는 내 오른손이 말라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천장에 붙어 차라리 말을 할 수 없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스겔은 그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악으로 인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류는 이상적인 완전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꿈꾸었습니다. 자신들을 압박하는 나라와 통치자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궁극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그의 조상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으로 당시에 일주일간 성전 예배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4장을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24반열이 나오고 그들이 순서대로 1년에 두 차례 성전 예배를 주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비야 반열은 여덟 번째 주간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의 음력 1월을 니산올이라고 하는데 양력의 3월이나 4월 어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 제사장은 아마도 양력 5월 말쯤에 성전에 들어가 봉사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는 천사로부터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찾아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24장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 예배를 5월 말에 마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6월 초에 임신했다면 세례 요한은 이듬해 2월이나 3월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로부터 6개월 후로 본다면 8월이나 9월 어간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시 목동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는 11월부터 시작하는 우기이자 겨울철이 아닌 8월 말이나 9월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는데 이동하기 어려운 겨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겨울철에는 여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본래 하나님 본체로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당시 로마 신들의 탄생 축제는 겨울철에 있었고 그 신들의 탄생일을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로 예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한 논쟁보다는 그가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 40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